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인생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 그런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대책 없는 인생인가. 우리는 지혜가 없잖아요.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없고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계획을 세워서 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더 위험한 일이 되겠는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뜻이 있고 다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대부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이 내가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책임을 다하고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사람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우리 자식이 그래도 대학을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장로 집안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믿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데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대학과 내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다. 너 사람들 앞에 당당하려고 내 이름 걸고 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 속에, 계획 속에 그분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모세를 낳을 때, 그때 그 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야 됐습니다.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100일도 안된그 아기를 그 상자에 넣고 나일강물 위에 그 아들을 버립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영광스러우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강물 위에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눈물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딸을 보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러다가 상자가 강물에서 뒤집어져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붙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누구 앞에 놓았죠? 그 아들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의 딸 앞에 탁 갖다 놓으셔. 그 딸로 하여금 그것을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하루는 나갔는데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나중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니까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느냐? 모세는 이미 40살 때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 알고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 동족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너는 왜 형제를 치느냐? 모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감춘다고 감췄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따라오질 않습니다. 거부하고 거절을 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바로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갈 수가 없고 바로의 궁에도 들어갈 수가 없고 하는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밖에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지냈습니까? 40년. 기약 없는 40년. 이제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 사명감, 이제 그 불 다 꺼졌습니다. 그 앞에 놓인 것은 날마다 양을 길러야 하는 그 일밖에 없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았던 그날에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중요한 건 모세가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뜨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의 왕자의 권세가 있으면 더 능력 있는 일을 하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좋은 조건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열정은 있지만 자기에게서 일어났던 그 모든 열정까지, 그것을 다 버리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제야 부르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뻗팅기죠.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이제 그 불이 다 식었고 내가 늙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 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입니다. 부모도 모세를 버렸죠. 바로도 모세를 버렸습니다. 동족도 민족도 나라도 모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하루하루, 그 40년간의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양들을 어디로 이끌어서 물을 마시게 할까? 어디 가면 초장이 있을까? 그것밖에 없었던 별반 특별할 것 없는 일상,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항상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광야에 이름 없는 가시떨기 나무와 같았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 떨기 나무 같은 지 된 것이 모든 일을 자기 영광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서 나오고 열매는 씨에게서 나오고 비는 구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으신, 원인이 없는 가운데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너의 좋은 조건들, 권력, 힘, 애굽에서 배운 것들, 그건 내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의 늙음, 너의 약함,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하고 이루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구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자격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을 택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바로가 순순히 내어줍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겠느냐. 그랬어요. 안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바로가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바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열 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것만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습니까?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그것만이.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들이 왜 남아있습니까? 악인들이 왜 이 정도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적당하게 그렇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잘 해줘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그렇게 계획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가 있고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 정도로 남겨두셔서 그 속에서, 그 악함 속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적당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안에서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앞부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예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기도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이다. 훨씬 더 먼저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과 그 아들이 죽는 것을 계획하셔서 그 아들 안에서 진노 아래 있어야 하는,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뜻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아들이 됩니까? 그들의 됨됨이가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믿음이 보여지지 않았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웃는, 기뻐하고 슬퍼하는, 절망하고 그리고 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의 목적대로 이루시는 일로만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걷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투정과 불평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너희들이 거꾸로 알고 있다. 하나님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그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욥을 보십시오. 그는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그가 아무 잘못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이 그것을 가르쳐주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니라. 그것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나 그 큰 고난을 그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불평하기 시작하죠. 19장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욥기 7장 17절, 18절 보니까 욥이 하는 말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연단하시나이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눈만 뜨면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 왜 나를 놓지 아니하십니까? 제발 나를 놓아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욥의 소원과 바람은 우리가 다 그런 것처럼 쉽게 사는 것입니다.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명예롭고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큰, 우리의 소원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계획을 갖고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욥이 한동안 불평하고 한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서 욥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땅의 기초를 가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만드시고 바다의 경계를 지으시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다. 그걸 말씀하세요. 욥의 원망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였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원인이나 이유가 없이 모든 세계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욥이고 우리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피조물 중에 하나로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죄 없이, 잘못한 것 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는 왜 허물어뜨려 버리십니까? 그것은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재창조를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왜 먹을 것을 안 주십니까? 왜 가난하게 하십니까? 들나귀도 자유롭게 하셨던 하나님이 왜 우리는 고통에 묶이게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영광을 우리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욥은 신학자였고 모든 사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목사 같은, 그런 교수 같은, 그런 학자 같은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는 입장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가르쳐왔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금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주신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아는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나의 상실과 그리고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와 그런 모든 다툼과 눈물과 시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도구로 삼아 영광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이신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여러분, 욥의 회개는 잘못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회개를. 그것도 문제지만 욥은 다릅니다. 욥은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맨날 가르치죠, 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낙심이 되는 것, 그게 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망의 자리에서 그 찬송의 자리로 넘어갈 때 반드시 터져 나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아가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죠. 근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제까지 걸어온 인생 속에서 내가 손에 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 십자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을 알 때에 그 회개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다 된 일인데도 뒤집어 엎어버리셔서 안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계획과는 비교도 안 될 만치 영광스러워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쾌락 더 좋아했던 그런 실패와 그런 패역함과 연약함까지 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까지 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니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그 약함과 넘어짐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웃는 순간, 우는 순간,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목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목적대로 능히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쉼없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